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같은 제목 중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주간에 유대 성경학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하시는 중에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한 아들은 네 그럴게요 라고 하고 끝내 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라고 했다가 그 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론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아니라 싫다고 했다가 그 후에 마음을 바꾸고 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 이 예화에서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은 지금 주님과 대화 중이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가기 싫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고 갔던 아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었던 세리와 몸파는 여인들을 비유하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주장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는 않고 있는 반면에 그 사회에서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힌 세리와 창녀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칫 순종의 행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누가 실천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이 실천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런 논리로 그의 행동을 따지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화에서 예수님의 주요 포인트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시키신 일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시키신 일을 따르는 행동을 낳았던 그 마음, 곧 시키신 일을 한때는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았다가 이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변화에 주님은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한마디로 정리하실 때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네 번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깊이 있게 묵상을 했고요.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집중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집중적인 부분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하신 부분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집중하셨던 부분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낳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르라 본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행동이기에 앞서 그 행동을 낳았던 마음이라는 점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이 어느 시간 못지않게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꾸밈없이 진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사역 시대 때 동족을 팔던 세리들과 자신의 몸을 팔던 창녀들의 죄를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기뻐하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의 본문은 우리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남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변화를 체험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화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과 이어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화를 의미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성화하고 있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그 삶 자체인 성화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성화에 대해서 곧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엇보다 내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고 성화를 표현하신 이 문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 오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2절과 3절, 13절 중에 그 첫 번째 구절이었죠. 여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루는 자가 납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룬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문구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번역이 된 이 한글 번역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자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개념이 그 이룬다라는 표현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면 그 이룬다는 것은 어떤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노고를, 힘든 수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 그 이룸의 목적을 반대하거나 도우려 하지 않는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해서 결국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을, 노력이 따르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다라는 그 번역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이룬다,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나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간다라는 이 문구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은 죄를 그저 몇 번 범해본 자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 타락한 나머지 선과 악 사이에서 이미 악을 향해 치우쳐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생각을, 아무리 선한 행동을 내가 드러낸다고 해도 모든 생각과 모든 나의 행동에 대한 전체 평가는 선하다가 아니라 악하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처럼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던 이셔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의인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를, 죄인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며 죄의 결과인 정죄와 죽음과 저주를 우리 대신 감당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이루어주셔야만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이루어주셨다는 소식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죄인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까? 누구를 의롭다고 하고 구원을 해주십니까? 성경은 확실히 한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나는 마땅히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지셔도 하나님은 손색없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 나를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나 대신 받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장 넘어가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문구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그가 자기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전체에서 선포하시는 복된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구원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자비와 능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자비와 능력의 일을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해도 조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아,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들에게 구원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현대 유대교 등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서로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고 각각 구체적인 어떤 종교성, 그 어떤 독창적인 어떤 종교성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도를 제시하면서 그 길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다를 뿐 아니라 서로 통합이 될 수 없이 상반된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옳으면 그들이 틀린 것이고 그들이 옳으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다. 또 세상의 종교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하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집단의 가르침은 더욱 잘못되고 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교회에 순종을 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었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 내가 눈을 떴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해야 눈을 뜨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누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내가 어느 날 나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발휘하면서 눈을 뜨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어떤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구원의 시작이 내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방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사이비 단체도 아니지만 소위 복음주의라고 알려진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런 식으로 구원의 은총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눈을 떴다면 내가 아직 다 죽은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어떤 생명의 심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내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가 어떻게 눈을 뜬 것입니까?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과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만약 눈을 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많이 갔던 말씀인데 올해는 한 번도 안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가겠는데 디도서 3장입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추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에게 속하도록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자라나면서 한동안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기 민우에게. 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9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 18년 정도 그 날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제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한동안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이 처음으로 죄인인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은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구원이 내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킨 그 첫 순간을 참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죽은 마음이에요.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는 돌과 같은 마음을 나에게서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살과 같은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이와 같은 처음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묘사를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디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 내 마음의 눈이 어둠 그 자체였는데 그 눈에 빛이 임하고 내가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혜택은 내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그때에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다시 태어남을 허락하십니다.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허락하십니다. 어두운 영혼을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조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통해합니까? 죄인이면 죄를 안 범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부끄러워하고 나아가서 애통해하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그치지 않으면서 이것이 애통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발단은 나의 구원을 작정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새 생명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그 자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나는 주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 주님을 모태신앙이었다면, 우리 민우처럼 유아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컸다면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제가 지금 표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분명히 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은 내가 나의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문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성화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그쪽으로 가보겠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 믿음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중생, 하나님의 터치, 내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그 확실한 변화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목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하는, 그리고 또 감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주신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성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화에 대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내 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일을 하다, 노동하다, 수고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 그 어원은 ergo입니다. ergo. 이 어원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그 단어의 어원도 ergo, 노동하다, 수고하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원의 단어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노동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수고를, 어떤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러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없던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공의와 자비, 자비와 공의에 대해 손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러 그의 허물을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죄인이 잘못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제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보자면 그 한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됩니까? 또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얼마나 이 사회는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의 잣대로 성공을 자주 합니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일들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죄인을 정죄하시는 일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 죄의 대가를 따지시는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따지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몸소 치러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바울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을 보면 되게 정확해요. 지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두 가지다 라는 의미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의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할 때 어떤 소망의 의미라기보다는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무엇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그 소원이라는 것이 의지를 가리킨 단어고 행하다는 것은 그냥 그 말 자체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나의 바른 행동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나의 의지를 계속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내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고 바람직한 것들을 바람직하게 여기도록 내 망가진 마음, 죄로 망가진 내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두 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에 간다고 대답은 잘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던 한 아들이 있었고요.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 갔던 또 한 아들, 그 두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과수원에 갔다 안 갔다가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명을 내리시고 수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죠. 그때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그 아들이 다음번에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번째 아들에게 찾아온 마음의 변화입니다. 첫 아들의 마음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행동이 보여주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만 하고 간다고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하고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번 내가 하기를 기뻐하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죠. 압박을 당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리지 않으려고,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범죄여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 중에서도 내가 좀 하기 꺼려하는 일들 시키니까 합니다. 또는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처럼 그 첫째 아들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간다고 얘기했을 때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두 아들의 네 가지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가겠다고 한 모습, 그리고 가지 않은 모습, 가지 않는다고 한 모습, 그리고 간 모습. 이 네 가지 중에 오직 그 네 번째 행동, 그러니까 간 모습, 그 행동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딱 그 네 번째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기뻐하는 변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 본문 1절에서 봤습니다. 우리 2장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행동을 터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2장 1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표현이 된 이 말씀인데 당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첫 번째는 의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똑같은 현상이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에도 도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더 중요한 그 컨트롤 센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순종하지 마라. 사도라는 어떤 호칭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종을 하다가 내가 사라지면 안 하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곳에 아무도 없고 사도뿐 아니라 아무도 없다 해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라.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는 항상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의, 인, 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그 뭐 일본 고지라 영화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런 것인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두 번째는 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 의인, 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알 때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의 성화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 수고하고 계시는가? 나의 행동을 돕고 계시지만 행동에 앞서서 나의 의지를 의롭게 변화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반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경배와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 말씀을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고 예전에는 어떤 있는 어떤 전례법을 따라서 대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 복음을 적용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나가면서 복음을 상황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묵상을 할 텐데요.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행동만을 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유지가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없는데 행동만을 취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나중에 거덜나 버려요. 내가 스스로 부여시킨 그 동기는 언제가는 고갈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구원의 터치를 먼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마음에서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본문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공개하고 온전히 바치십시다. 날마다 이 일을 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의 커뮤니티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실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의로운 변화를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선포하신 그 성화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돕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성삼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성화를 주님을 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